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정돈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저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저희 집에도 한 명 또 이렇게 타미플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고치실 것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럼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 나중에 인사드리겠지만 왼쪽에는 우리 이병철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이제 살로 이삿짐 다 싸셔서 가득해서 올라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인사하겠지만 맞죠? 제 오른쪽에 배현우, 윤지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요. 이제 결혼하신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이십니다. 나중에 인사드리겠지만 환영합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 교회를 또 처음 예배를 드리고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그 찬양과 또 우리 기순자매 기도를 통해서 가슴이 지금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설교를 이미 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절제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겠나이다. 주님, 한수 공동체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당시 일곱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당시 아시아에는 이 일곱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만 해도요, 드로아, 밀레도,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은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을까? 그것은 이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장차 전 세계에 존재하게 될 수많은 교회의 특징들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실상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아시아 지역, 그 광활한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또 자유도시여서 그 안에는 원로원이 있었고요. 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 같은 상의원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에베소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그 신전이 하나 있는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도시 노른자 땅 위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고 원근 각지에서 이 신전을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했는데요. 이 행위를 통해서 아데미를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신전이 은행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이곳에서 돈 거래가 성행했고 또 범죄자들이 그들의 은닉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숨어들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요, 바닷가에 위치한 대단한 규모의 도시였는데 아주 음란하고 황금에 눈이 먼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갔을 때 믿는 자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3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치는데요, 그중 2년을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다음에 3차 여행에 그 선교 여행의 교두보로 그것을 그 딱 인식하고요, 그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던 것은 당시 에베소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의 두란노 강연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요, 굉장히 거대한 허브 공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바울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그 바울의 그 강연을 들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무서운 속도로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골로새,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영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도. 영도에 가면 독특해요. 영도는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제3, 제4, 제5, 제6, 제13인가? 까지 있습니다. 이게요, 1영도교회가 2교회를 개척하고 2가 3을 번져서 영도 전역에 이게 다 교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막 복음이 막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바울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요, 현재 이 반모섬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다른 여섯 도시보다 반모섬을 기준으로 에베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두루마리 같은 거로 소지한 사람이 100km 정도만 똑바로 항해하면 당시 캐스터강 항구구에 도착하는데 에베소 항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편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각종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 시골로 들어가거나 선교지로 가면 그런 주술 혹은 미신 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병이 나왔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에베소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촉망받는 후계자 디모데가 그 일을 그 뒤를 이어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전승에 따르면요, 1세기 말년에 말엽에 사도 요한이 다시 반보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와서요,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보면요, 요한 1서의 말씀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요한의 편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요,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옥중서신에서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점수로 따지면 A+ 교회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다음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요한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25년 뒤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져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요,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항상 엎드려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너무 당연한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어떤 깨달음이 와요, 저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저의 개인의 깨달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수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깨달음이요, 개인적 깨달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놀랍게도 말씀은 저 개인에게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받은 말씀으로 교회가 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습은 작년 10월달과 지금 3월달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내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칭찬일 수도 있고 꾸지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간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일곱 통의 이 편지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당하는 각각의 교회의 잘잘못을 판단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들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지라에 보낸 편지에는 칭찬과 책망이 아주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명확히 교회에 대한 상태들을 평가하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교회의 실상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는요, 그 헬라 원전에는 내가 안다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현재 교회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결국 책망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고 칭찬도 교만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라는 애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사단이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야, 너 그런 부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참소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그것을 물리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요, 막 야단치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한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 어떤 분입니까? 오른손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시작.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1장 20절에 보면요, 1장 20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별은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고 촛대는 교회 리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가 어떤 분이냐면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입니다. 이게 지금 1장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그냥 그 촛대와 별 사이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각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시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에 붙잡고 계신 진짜 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교회를 이렇게 막 거닐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교회들의 총감독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었냐면, 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를 아느냐? 첫 번째, 너의 행위는 수고다. 두 번째, 너의 행위는 인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칭찬은요, 수고와 인내입니다. 첫 칭찬은 수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을요, 굉장히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손대접에 능한 교회였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방문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교회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들은요, 손대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가 시간을 바쳐서 글을 쓰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교회를 위해서요, 수많은 일들을 그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벌집처럼,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였고요, 그들의 수고는 다른 일곱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근면했고 성실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 수고가 대단하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받은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서 오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의미거든요. 로마 정부가 이 당시에 그토록 무섭게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하고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원문의 번역은요, 지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핍박이 계속되면, 야,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60년이 지난 동안에 로마 정부로부터 이토록 엄청난 핍박을 받은데,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요한이 밧모섬에 갇힌 이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치기는커녕 핍박하는 사람이 지칠 정도로 강인하게 핍박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인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교회를 칭찬한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들은 굉장히 좋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3절에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자칭, 2절에 보면 이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자칭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자칭 사도인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당시 초대교회 곳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 총파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 세계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된다는 사악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헬라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도 아무렇지 않게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매춘 행위도요, 죄책감 없이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있죠, 별 갈등 없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사 참배의 반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도 영지주의자들은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부도덕한 삶을 묵과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을 굉장히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당시 니골라당이 얼마나 파워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의 숙주처럼 이 니골라당의 사상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요, 그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고, 두아디라와 사대에 보낸 편지에도 그들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25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바울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 속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음침하고 위험한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에베소 교회가 놀랍습니다. 이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인간에게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도를 사칭하는 이 무리들의 교훈과 지금까지 바울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받았던 이 본래의 사도적 메시지와 이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가요, 이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요한 1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요한의 메시지라 그랬는데, 요한 1서 4장,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사상, 가치도 거부했고요, 그들의 행위도 딱 거부해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보기 드문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분간하였고 그들의 정통성에는 흠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21세기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진리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TV에서 지금 10부작으로 방영하고 있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그리고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보다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건강과 부를 약속하는 번영의 복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통신앙을 갖던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한 교회의 신학과 그 교회의 전통이요, 프랑켄슈타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은 다른 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인지 다른 불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분별해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보십시오. 교인들을 섬기느라고 섬긴다고 바빴던 교회입니다. 손대접에 능했고요.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칭찬해서 책망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부드럽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뜨거운 사랑의 고지에 올라왔던 이들이요, 이제는 떨어져서 그냥 무난한 평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웠어요. 이 사랑들이 마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자하게 처음 다녀와서 막 뜨거웠다가 지금 무난한 평지에 내려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깊은 구렁성이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송민호 전도사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새벽마다 채플들이거든요. 신학대학원 1학년들은 다 채플 시간 앞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3학년은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점점 뒤로 갑니다. 그게 식은 겁니다. 처음 신학교 가서 채플을 드릴 때는 그냥 채플 시간에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요, 지나면요 그 뜨거웠던 것이 굉장히 무난해집니다. 사랑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무난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태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종종 자신과 이스라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요 신부인 그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들, 가나안의 신들과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남편을 버리고 그들의 창녀가 되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는 데서 여호와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나 야훼가 하는 말이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에 너의 순정, 약혼 시절에 내 사랑을 잊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도 동일합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은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이스라엘은 교회와 관계를 설명할 때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 내십니다. 그런데요 넘치던 환희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습니다. 한때는 그분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당연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타일러서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호세아 선지자가 기억나는데요 변덕스럽고 이 문란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나 슬퍼하시고 그분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보다 더 흠모하셔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은요 살아있는 참 교회의 첫 번째 표정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일곱 가지 교회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으나 교회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표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의 사역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6장 24절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 편지를 뭐라고 마치냐면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을 때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충고, 거짓 교사에 대한 충고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 사랑에 대한 충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세대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변했고 식었고 약해졌고 사랑의 물살은 썰물이 되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에베소 교인들은요 열심히 일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꿋꿋이 견뎌냈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메시지가 옳은지 그른지 시험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는요 고역으로 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째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그 악한 말, 니골라당의 그 악한 행위를 너무나 미워할 정도로 바른 신학과 그리고 정도를 걸었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류와 악을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와 악을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과 분별해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개혁과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의 한계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분별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별일 뿐입니다. 분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 분별하다 보면 사나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분별해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잘했다. 그러나 네가 분별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별했지만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지적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지적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나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전한 신학을 지닌 정통신학이라도 사랑이 지닌 온기와 아름다움이 없으면 차갑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에베소든 다른 아시아의 여섯 교회든 한수 교회든, 그런데 사랑이 없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없는 광야를 헤매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그 교회에 찾아가셔서 사랑을 소생시키시고 교회가 사랑의 오아시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들도요,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 간단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2장 5절입니다. 자,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칭찬과 책망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뭘 해라? 생각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첫 번째, 주님은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이전의 상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그냥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숯불과 떡입니다. 베드로가 숯불과 떡을 보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날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숯불과 떡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냥 말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현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처럼 욕심을 부려서 뒤로 돌아보는 것은 재앙을 부른 일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도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최소한의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고,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최고조로 점령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고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 내가 거기에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각한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 그랬다가 세 번 주를 부인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날 주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요, 서로 눈빛이 이렇게, 주님이 저기 계시고 베드로가 여기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이 딱 이렇게 마주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눈빛이 자기를 향한 질타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회한으로 밖으로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이처럼요, 가슴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가슴 저미도록 아파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부부가 살아요. 그런데 애정이 식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대화도 별로 안 해요. 밥도 잘 안 먹어요. 필요한 말만 해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있는데 종교적 행위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애정이 식어버린 부부처럼 살았어요.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애정이 식어버린 부부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회개하라는 이 명령이요, 감정적인 체험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단호하게 배척하고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뜨끔뜨끔해, 이거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유감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가 잘못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요, 나중에 감정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지면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상태와 똑같냐 하면 마치 진흙탕에 빠졌는데 누가 일으켜주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걸 기다립니까? 감정이 동할 때까지, 우리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내가 사랑을 잃었음을 고백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넘어진 것을 아는 순간 곧바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회개하라는 헬라 시제가 어떤 뜻이냐면 단번에 확실히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면서 조금씩 조금씩 말고 지금 단번에 확실히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번에 확실히 주 앞으로 돌아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아프거든요. 나의 허물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그 순간 참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참소를 끊어내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찾으라. 5절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제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 있잖아요. 부부가 정말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 아내가 너무 힘들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위로하려고. 여보, 여보, 우리 좋았을 때 있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좋았을 때 있었잖아. 좋았을 때 기억해봐. 근데 아내 입에서 나는 좋았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웃잖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첫 행위가 없었어요. 사랑의 첫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 행위를 가지란 말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온전히 사랑했을 때 그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좋은 교회, 좋았던 교회, 주님만을 사랑했던 교회의 기억을 갖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공동체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자녀들과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좋은 기억들이 그들의 머리와 심장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할지라도 그 첫 행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모델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단은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첫 사랑의 행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의 뜻은요, 재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심령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새로운 헌신의 다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데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으시죠? 제가 지금 재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얘기한다 그래도 별로 부담이 없잖아요. 안 하면 되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요, 회개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재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래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니느웨로 가라 였습니다. 그게 원래 네가 했던 일이다. 이제 다시 가라. 요나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갔습니다.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반토막 회개입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열매와 증거는 제 헌신입니다. 사람마다 헌신의 종류가 다릅니다. 주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병철 선교사님 여기 계신데 선교사님은 고3 때 그냥 하나님께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재헌신하라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때 드렸던 나의 시간, 재능, 정성, 마음, 그 열정의 순수함,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와 그 관계를 원한다.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닳고 달았구나.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구나.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첫 그 마음으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역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면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시 사랑에 빠지겠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쳐버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재헌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고지에서 내가 지금 떨어졌다면요, 언젠가는 그 사랑이 회복되겠지가 아니고 다시 돌진하고 그것을 탈환하고 한때 가졌던 이런 것들을 사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재헌신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안 바뀝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지금 선교지로 갈 수도 없잖아요. 행위 자체만 보면 사랑 없이 살 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요, 놀랍게도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몸짓, 똑같은 몸짓 안에도 힘이 생깁니다. 걸레질 하나 하는데도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하나 돌보고 섬기는 일에도 감사가 생겨요. 새로운 일편단심이 생기고 새로운 순전한 동기가 들어옵니다. 요컨대 사랑은요, 에베소라는 교회의 무대에 펼쳐지는 아주 그 중요한 반전의 요소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뒤에 보면요, 엄숙한 경고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불명예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장 5절입니다. 자,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뭘까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걷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다 보다가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러면요, 화석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걷어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나 그는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걷어가 버리십니다. 영적인 파워와 영향력이 상실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축복을요 그대로 다른 곳에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안 나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촛대를 옮기는 일이 2000년 전 혹은 주님이 오실 말세에 일어날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요한 칼빈, 그들이 목회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은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 없습니다. 교회는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숲이 정말 고집스럽게 사랑을 고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고백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어떤 기름 부으심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타오를 때만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교회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신 다음에 약속을 더 붙이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이 열매는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는 뭘까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는 뭘까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니까.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가 타락한 인류에게 지금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타락한 인류에게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이들이 받는 상급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완전한 사랑,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지켜야 할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편지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요한 1서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회복됐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시고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식었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합니다. 불씨가 우리에게 옮겨 붙으려면 십자가에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다가가서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다가가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의 피와 살을 찢으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수고했던 것처럼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니아투스 황제가 죽은 후에 주 96년이죠. 사도 요한이 밧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요.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깡 할아버지인데 이제는 요한의 설교가 하나입니다.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대상만 쓰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가 막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이 부축이면서 강대상이 안 춥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백발의 요한은 사람들에게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요 아직도 가슴이 뛰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내 삶은 힘들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뛰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교회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에 기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소망 중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 가지 붙듭니다. 주님, 한숲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숲교회가 오늘 십자가에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이 나의 심장에 뿌려져서 내가 비록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사랑의 고지를 탈환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위치로 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주옵소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